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독일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2-0으로 이겼죠. 그래서 16강에서 탈락을 한 나라죠. 이번에는 일본에게 또 져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는 우승을 다투던 나라였는데 두 번 연속 16강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독일은 참으로 고마운 나라죠.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나라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독일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히틀러 독재자가 나타나면서 가장 영적인 어두운 시기로 접어들었죠. 독일 교회는 전통적으로 국가 교회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가 국가의 예속이 되어서 국가에서 목회자들에게 봉급을 주는 좋게 말하면은 전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일 수 있지만은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 정권을 뒷받침해주는 정권을 돕는 도구로만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틀러 때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국가교회니까 국가에 녹을 먹고 있으니까 이 정권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고 그와 같은 글을 쓰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전락을 시켰습니다. 독일 교회의 수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큰 아픔이었죠. 그러나 어느 시대건 잘못되어가는 교회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법이죠. 독일 교회에도 나치에 대항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일어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고백교회의 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들이 모두가 다 나치의 선전 도구에 이용되고 있지만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백교회 목사는 나치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성도들의 헌금에 의지했죠. 이와 같은 교회를 나치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고백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넣고 또 전선으로 보내어서 총알받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와해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본회퍼 목사를 비롯해서 지하교회에서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본 회퍼 목사님이 1939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그럽니다. 미국에 온 김에 망명을 해서 여기에 피신해 있으라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은 본 회퍼 목사님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자신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 독일로 떠나갔습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갔죠. 1943년 4월에 나치에 체포가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에 1945년 4월 9일에 이 히틀러의 특명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왜 39세의 젊은 목사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가 순교하기까지 변함없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 정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독일 국가교회 지도자나 교인들은 하나님과 히틀러를 동시에 섬기고 있었죠. 분명히 히틀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고 신학적인 글을 쓰고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는 하나님과 히틀러를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정신으로 그는 39세를 살았고 이 믿음을 위해서 39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했고 그의 신앙은 이후에 독일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세우는데 큰 미끄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 즉 인간이 마음을 주어서 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대의 이 젊은 목사, 본회퍼 목사님이 죽기까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내게는 주인이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주인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향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그때 시대로 만약에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굉장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죠.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치안도 불안했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와 같은 건물, 좋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근데 초대교회가 지금 현대교회 모든 교회들의 이상이 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은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와 차이점이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본 회포 목사님처럼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간이 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던 물질의 위치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고 그 값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더라 또는 헌금하였더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 중에 그 첫 번째가 아마도 재물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은 이 재물, 이것은 사람들이 탐하는 모든 것의 통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의 위치가 바로 발 사람의 발 아래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는 모든 만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죠.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는 바로 우리의 가슴이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발 아래에 두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질을 내 머리 위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살아가면은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자리를 잡으면 비인격적인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인격을 갖추고 있는 인간은 발 아래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발 아래에서 나는 마치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도와주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북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유물론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정신이나 의식 이와 같은 것은 물질의 산물이다. 그래서 물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권력자의 위치를 유지하는 도구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겨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사실 공산주의자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지 않는 이상 물질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치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인생들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물질을 그리고 명예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그 인격을 우리는 받아서 아래로 흘려 내려가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물질과 권력과 명예는 사람의 발 아래에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고 이용하고 짓밟는 이러한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서는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고 가슴에는 사람이고 발 아래는 물질이고 이용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했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사실 이것은 내 것이 맞습니다. 나 알고 보니까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물질과 명예와 이와 같은 달란트들을 왜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만큼을 가져라, 너는 이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라, 왜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개인 개인에게 다 허락을 해주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모두는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나와 내 가족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나누어주라고, 도와주라고, 세워주고 살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 머리 위에 이고 다니라고, 주인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사람들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누가 들어오든지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사랑이 있고 이곳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이곳에 오면은 살맛이 난다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헌신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물질이 많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물질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이분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게는 물질이 있어 이런 분들은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활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즘엔 기도가 조금 바뀌어져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원수가 찾아오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는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탁월한 자들이 되어서 한 달에 용돈을 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재력가가 되게 해달라고 아빠에게 한 달에 용돈을 천만 원씩 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부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주고 우물을 파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며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애들은 마음에 부담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입을 넓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함부로 제안하지 마십시오. 수요일 날 교회를 오시면은 이 맨 앞쪽에서 일어나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청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찬규 형제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꼭 그냥 가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서 탁 앉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창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가장 강한 사람보다도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딱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먹여주고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이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막 아웅다웅 움켜쥐면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많은 숫자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해 가시는 모습을 보았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히 죽었었는데 이분은 살아나셨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고 너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니까 이들이 그들의 그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써주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베니라스페 포드라고 하는 믿음 좋은 변호사가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인 영국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에 그곳에 안개가 자욱할 때가 많죠. 배가스로 부딪혀서 충돌을 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스페포드 이 변호사 부부는 무사히 구조가 되었지만 이 큰 사고로 인해서 26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는 함께 여행했던 4명의 아들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졸지에 4명의 아들이 죽었죠. 시신을 거두어서 뉴욕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부모님을, 이 부부를 위로를 했죠. 그때 이 스페포드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이 그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근데 실제로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스페포드 변호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이 속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 명의 아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건 엄청난 고통이죠. 더 이상 부모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고통입니다. 그런데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 스페포드가 글로 기록을 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찬송가가 되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잔잔하여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을 시를 쓴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 속에 있던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을 샘솟아 올라오듯이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아들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려주시면서 쓰게 하셨던 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삶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는 그리 될 때에 내 발 아래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은 눈을 열어서 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당장 오늘 먹을 쌀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없어도 또 이랬다고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힘껏 소리 지르면서 맡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